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추운 겨울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난번 그 토요일 메시지에서 이 시의 초반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레위인 아삽이 지은 찬송시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란 어떤 것인가를 다룬 시입니다. 우리는 예배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지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함으로써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자극해서 초대하셔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예배에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우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 자원하여 드리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이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그 핵심 포인트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먼저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이르시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과자, 살인범, 강도 같은 악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중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입에 둔다. 이건 그 당시 레위인 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그래서 교회에서 티칭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역자, 장로, LCS 코치, 순장 이 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17절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뒤로 던졌기 때문입니다. 참 이 성경 표현이 재밌습니다. 말씀을 뒤로 던졌다. 여러분 뒤로 던지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쓰레기 같은 것들을 뒤로 던집니다. 우습게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에서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것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에서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서인 자녀교육서인 잠언을 쓴 솔로몬의 아들들은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가 쓴 책을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말년에 1,000명의 후궁을 들이면서 우상신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던 그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적인 어떤 요식 행위를 하면 그걸로 이제 사람들도 아, 저 사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한테 점수를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왔는데 말씀도 가르쳤는데 성경도 외웠는데 하나님의 일도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월급 봉투는 던져주지만 기계적으로 밥도 해주지만 이미 서로 마음이 떠나버린 부부관계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종교적 위선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도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실 때 성전 안에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하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드리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완성은 성전 밖에 나가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예배가 완성된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준이, 하나님의 시험 범위가 그들이 생각하는 시험 범위랑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시험 범위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기준에서 낙제점을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점하는 그 기준은 성전 밖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18절 그들은 먼저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18절 시작.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 말은 돈 문제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문명이든 간에 이 황금 만능주의와 성적인 문란이 판을 치는데 그 세상의 성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전도하려고 만난 게 아니라 함께 그들과 놀면서 그들의 가치관에 그냥 물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란 사이트 들어가는 중에 크리스천들이 없을까요? 교회 임직자들, 교역자들은 없을까요? 사람이 누구를 사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물어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남전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담패설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친구들과 사귀면서 희덕거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도둑과 연합하고, 이 말은 물질 문제로 사기를 치고 이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이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사람들의 그 뒷돈을 교회 중직자들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누구와 친구가 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를 엄중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사석에서 누구랑 어떤 얘기로 희덕거리는가, 이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의 거룩을 보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언어 생활이 더러워졌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네 입을 악인에게 내어주었다. 그러니까 너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지금 네가 하는 언어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언어다. 악한 세상의 언어가 네 입에 그냥 붙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입술의 권세를 굉장히 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나서 가장 먼저 변한 몸의 파트가 입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이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그는 결코 변한 게 아닙니다. 이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내 입술을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한테서 저주의 말이 튀어나가고 폭력의 말이 튀어나간 거, 악한 세력이 여러분의 입술을 순식간에 딱 렌트해서 그냥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어떤 분 아주 자유임대로 그냥 사탄에게 입술을 갖다 내드린 분이 계세요? 이 교회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역자, 이 장로, 집사들이 세상과 똑같은 악한 말을, 거짓된 말을 그 당시 입술에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미움의 언어요, 분열의 언어였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가리키거든요. 교인들끼리 서로 막 헐뜯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speak continually against your brothers. 그 말은 계속해서 형제를 비방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든 교회는 가보면은 그냥 무리지어서 앉아서 계속 다른 형제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떠왔다고 합니다. 구역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21절 시작.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을 땐 조심조심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한두 개 지었는데도 즉각적으로 벌하시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있거나 하나님도 그냥 이런 건 대충 넘어가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막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랑 좀 비슷한 수준인가? 하나님이 인간처럼 속일 수 있고 죄를 그냥 묻고 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장님이 아니십니다.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눈빛은 어떠한 CCTV보다도 예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을 유보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어느 타이밍이 되면 터집니다. 그리고 터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정하고 철저한 보응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냥 죄를 회개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원 바이 원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잊혀진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시작합니다. 항상 보면요, 부패할 때는요, 정권의 가장 핵심 세력 거기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걸 캘 수가 없을 뿐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가장 핵심부터 그 정결의 불을 항상 옮기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게 제사장들이에요. 병든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죽은 거예요. 엘리 아들들이 죽었죠.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었죠. 우리는 생각이 약간 실수해서 한 걸 왜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실수가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니까 함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저도 그때 설교가 생각나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받았다고 해서 착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의 불이 1차적으로 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문제 앞에 가장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 그룹이 우리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안수집사님들이죠.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심판과 책망을 많이 하셨던 분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복음서에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싸운 그룹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살인자 강도 창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적하고 예수님한테 야단 듣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간 그룹은 제사장들이고 율법사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들고 교회에서 사는 중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없는 신앙, 삶의 실천이 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정말 진실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주일날에 하나님이 월요일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요. 교리는 있는데 간증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그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22절은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이런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이 폐부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한때 신앙이 있었으나 차갑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만 간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미국 교회에서는 벤치 워머, 그냥 교회 의자만 덮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는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위선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유지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지,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분이었는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 부흥 집회를 이제 3주 후면 맞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은 전도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위선을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때부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축소시켜서 믿었고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 가증스러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렸으며 예배는 드리면서 삶으로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 지역에 부흥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 겨울 부흥집회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부흥이 임할 것이다. 용서가 임할 것이다. 영광이 임할 것이다. 능력이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침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